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05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30일간 애도하고 난 후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죽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부관으로 섬기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도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일어나라,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40년 전 애굽을 나왔을 때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으로 가는데 2개월 소요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데 그리고 애굽에서의 때를 벗겨내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너희의 때가 됐다. 일어나서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격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우리가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은 곧 이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나니 모세에게 말한 바대로라. 이건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밟을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 모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가나안 땅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땅,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곧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번역하는데 3절에서는 이미 주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미 땅 문서를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나그네와 우거하는 객으로 거할 뿐입니다. 당연히 땅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원대로 그 땅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들이 차지할 땅의 남북 경계와 그리고 동서 경계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것도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으로는 황량한 유대 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숲이 우거진 레바논까지, 그리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큰 바다 지중해까지 그것이 너희 땅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해쪽 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은 당시 아수르와 애굽 문헌을 보면은 그 땅을 해쪽 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엄청난 땅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신명기 11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시면서 뒤에 수식어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에서 말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성경 역사상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함께하면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었듯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면서 그리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것을 듣고 크게 안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시종 취급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자신의 몫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이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바 그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철벽과 같은 여리고 성벽을 보고 잘 무장된 애굽의 전차를 타고 또 애굽에서 들여온 말을 타고 너희를 공격하는 조건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인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7절에서 되풀이하시는데 강조해서 되풀이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서 육신의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하셨는데 여기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데는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 군사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너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 알아야 모두 치우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8절에서 명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여.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묵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눈 감고 마음을 비우고 하는 그런 명상, 묵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늘 예외 없이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율법책을 입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so that 하고 나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항상 아와 어가 큰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가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 하는가?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7절에서 하신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저 권면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참고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에 처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붙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할 언약을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보여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되뇌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길이 전혀 평탄치를 않습니다. 형통하기는커녕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잠시뿐입니다. 그 후 현실에 부딪히면은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리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얼굴 표정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전혀 잘못된 것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시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7년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직 희망사항이지만은 영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의 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드는 말씀 붙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쌍방계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바를 늘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을 둘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2, 3절에서 요단강은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하시고 내가 이미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셔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땅이 되리라. 100% 하나님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는 책임 100% 너희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수백 군데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그동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평소문으로 말씀하십니다. 평소문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야 너희가 움직일 텐데 그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 12절에서는 명령문으로 명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야 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합니다. 포효하는 요단강을 보고 당시 홍수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두려워해서 강에 들어가면 100% 쓸려갈 것 같아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생활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리고성 100%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은 그 성 주위를 뺑뺑 도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묵묵히 돌고 7일째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내는 아직 세상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믿음의 도약을 해라 그러면은 절대로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빤한 상식과 논리 경험 이외에는 기적적인 일이 전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은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시지만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대신 일을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같이 회중기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세리 삭개오와 같이 모든 체면 다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 적극성이 있게 하소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들이 다 멸시하면서 제발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는데 더욱더 소리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12해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러는데 그 천국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두 말씀은 인간의 유한한 논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논리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성경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억지로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경건한 선진들과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몫은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만 잘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수많은 명령들 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아뢰며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떼거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게으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예 요단강 건널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이거를 피해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몫을 하는 것,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몫,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에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될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시는데 네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책은 모세오경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지켜 행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너는 전심으로 내 율법을 지킨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가 담대해야지 하고 생각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강인해야지 하고 말로만 되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비를 어떻게 전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도저히 자신의 적수가 아니었던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힐 수 있었습니까?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시편 1편의 고백대로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 이하 말씀대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늘 세 번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잡고 싸웁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를 보고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과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파괴하고 맙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진정 삶의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기도만 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혼자 주야로 묵상할 수 없으면은 새벽 기도에라도 나와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실패 이야기, 좌절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중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외치면은 사단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와 가슴판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력하고 사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영어가 잘 안 들려요. 오래된데도 안 들려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뾰족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다고. 우리가 어떤 영어 표현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이 우리 가슴판에 다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영어의 많은 표현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판에 많은 표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영어 잘 듣고 싶으면은 수많은 문장을 그저 읽어제끼지 말고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안 들리는가? 마음속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하시는 음성 왜 미세한가? 세상은 시작은 바닥과 같아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야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음성이라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을 들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새겨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니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와서 잠깐 듣는 하나님 말씀이 끝입니다. 아니면은 주말에 구역 성경 공부해서 잠깐 듣는 말씀이 끝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 말씀 듣고 나머지 6일 동안 잠깐 한 시간 듣고 나머지 열몇 시간 동안 세상의 소리를 잔뜩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신이 제일 말짱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잊어먹을까 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건 아, 이 상황에서 구약의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공부해서 학위를 따느냐 마느냐 놓고 부르짖고 있는데, 결혼 배우자를 놓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하시는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100% 모험의 길입니다.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바다로, 계곡으로, 사막으로, 오만 군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때 따라갈 수가 있는가? 단 한 부류의 사람.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완전히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가는 연습을 해서 그 근육이 붙은 사람, 그 근육이 붙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믿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거든. 적은 일들 행해보니까 그랬거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훈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계시하신 주님의 길, 가는 훈련의 근육이 붙은 사람, 그 사람이 두렵지 않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가짜 복음, 너희 이러이러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축복은 세상에 5만 가지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단어, 우리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you will succeed라고 번역한 원래 단어,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물질적인 성공, 축복 의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는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성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목적은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그것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필코 지상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형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근육을 키우라고. 우리 공부를 생전 안 하던 사람 대학에 가서 갑자기 공부하려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결단하고 투지를 하고 해도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우리 훈련을 하라는 얘기.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말씀 골고루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 8학년 이상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시들 8학년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대개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대로 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하지 않은 진리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토론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이제는 복잡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난데없이 왜 전쟁을 앞두고 육신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 있다고 하시는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이 온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하고, 그야말로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벽에 도배질을 하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새겨지고 자동적으로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야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